씨 뿌리는 비유의 장입니다. 좋은 땅이면 참 좋겠고,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든지, 길가에 떨어졌다든지, 혹은 돌짝밭에 씨앗이 떨어졌다? 내 마음이 돌짝밭이면 어떠지? 길가에 있는 흙이면 어쩌지? 이런 걱정을 보통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오늘 본문의 주제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성전이 사라진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교회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항상 가지면서 오늘 본문을 풀어야 됩니다. 돌짝밭이니 가시밭이니 길가니 좋은 땅이니 땅 가지고 논쟁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 우리가 성전 없이 제사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 이 누가복음 오늘 첫째 못, 둘째 못, 셋째 못, 뭐 하나님을 섬기라. 매주 교회 나와라. 혹은 뭐 안식일에 나와라. 유월절을 지키라. 이런 명령도 교리 같은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설계하지? 그런 설계도도 없어요. 대신에 누가복음은 60년 전을 되돌아본다는 것이죠. 즉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을 먼저 한번 제가 보여드립니다. 다시. 아직 비유가 안 나왔어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첫째는 마을에 두루 다니다 했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 했습니다. 혹은 복음을 전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예수님이 함께한 사람들이 열두 제자래요. 플러스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고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 함께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여자가 많아요. 막달라 마리아, 헤롯의 청지기, 장관의 아내, 요한나 굉장히 부자입니다. 또 수산나, 여러 여자들이 함께 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 일행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3절은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했고 후원자들 이름이 있네? 이렇게 읽혀왔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누가복음 전체로 볼 때 이 단락은 다음에 있을 씨 뿌리는 비유 혹은 그 다음에 또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 비유의 장 전체를 여는 인트로덕션입니다. 기억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 당시를 회상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적었는데 어떤 전제가 있습니다. 성전이 없더라는 것이죠.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는 특정한 장소인 성전에 고착되어 있지 않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두 번째는 함께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 공동체 교회는 동행, 함께함 이게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기의 소유로 섬긴다고 그랬죠. 섬김이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의 맥락에서 거기에 뭐 완전 매몰되어 있었던 사람들이 60년 후에 성전이 없어지면서 신앙의 핵심들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성전이 아닌 곳에서 동행하고 섬김이 있다. 교회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성전이 있는 그때를 비추면서 그 이야기를 적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 다음에 이어질 비유를 해석하기 위한 토양입니다. 이것은. 자, 씨 뿌리는 비유. 일단 결론적으로 보면은 무엇을 믿느냐가 아니에요. 어떻게 듣느냐입니다. 어떻게 듣느냐가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 4절에서 15절을 자세히 보면은 말씀이 있고 듣는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헬라어로 듣는다는 말 단순한 청취가 아닙니다. 응답을 전제로 한 듣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듣다는 말은 늘 삶의 방향과 연결됩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이렇게 덧붙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완벽하게 실천하다가 아니에요. 이 말의 핵심은 놓치지 않으려는 태도인 것입니다. 경계하듯이 보초를 서듯이 말씀이 사라지지 않도록 자기의 삶의 중심에 옷들어 두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은 로고스이죠. 근데 이 로고스는 요 성경책이 있잖아요. 북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요 북이 없었습니다. 구약책도 아니고 신약책도 아니고 그저 선포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살아있는 말이에요. 말. 전번에 제가 로고스 이야기할 때 소문이라고 번역이 되었다고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소문이면서 동시에 이벤트입니다.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우리 눈으로 이렇게 딱 본다는 뜻이 1차적으로 맞지만 그게 아니에요. 청각 행위가 아니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말씀대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느냐, 삶으로 옮기느냐, 영어로 hear 혹은 listen 듣는다는 말이 9번 1절에서 21절까지 나와요. 그래서 이 비유의 초점은 씨앗이 뭐 소득이 잘 되어 있다, 앞으로 청양고추를 낼 것이다, 칼라피뇨를 낼 것이다, 이거 아니라는 것이죠. 씨앗을 뿌린 자가 황목사가 되든 김주사님이 되든 농사 잘 짓는 사람이 그냥 씨를 잘 뿌리는 그런 능력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땅이에요. 땅. 땅인데 말씀을 받아들이는 삶의 구조에 있는 것입니다. 길가도 있죠. 돌짝밭도 있죠. 가시 떨기라고 했는데 위에 잡초들이 많아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시 떨기. 그 다음에 좋은 땅. 이것은 윤리적으로 그레이드 A, 그레이드 B, C, D 이렇게 등급을 나눈 게 아닙니다. 서로 다른 삶의 조건과 방향을 가르칩니다. 제가 오늘 주목한 단어가 향락이라는 단어인데요. 특히 이 오늘 본문은 가시떨기 혹은 가시밭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염려와 재물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향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4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는 단어예요. 향락이라는 단어는 누가복음만 추가되어 있습니다. 혹은 쾌락이라고 한국말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헤도니즘이 쾌락주의입니다. 왜 이 단어가 추가되었는가 하면 로마 80년대 90년대는 제국의 번성기입니다. 아주 잘 나가는 때예요. 잘 먹고 잘 살 때예요. 귀족들은 전부 다 목욕탕 문화를 즐길 때입니다. 그때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단어가 삽입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안정된 제국의 삶에서 without logos, 말씀 없이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일상의 구조를 반영합니다. 이 향락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은. 이러한 삶은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오늘 rejection이라는 단어가 얘기 나오죠. 가시밭에 있다고 이 씨앗은 싫다라고 내팽개치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말씀이 자라날 공간을 조용히 잠식합니다. 갉아먹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가시밭과 가시밭에 뿌리는 씨앗은 예수님이 처음 사용한 이미지가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수님보다 600년 전에 이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4장 3절 4절에 이제 보면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는 말이 있어요. 묵은 땅. 비가 오고 말르고 비가 오고 말르고 하면 단단해지잖아요. 다음에 농사 지으려면 땅을 뒤집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땅이 소프트하게 됩니다. 땅을 이렇게 기경하기 전에는 이미 잡초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잡초가 여기는 가시예요. 가시 덤불. 잡초를 전부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가시덤불이 있고 가래질을 하지 않는 땅에는 씨를 뿌리지 마세요라는 말을 예레미야가 이미 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성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때는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이 조금 있다가 파괴됩니다. 예레미야는 성전이 파괴되고 실제로 자신이 몸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성전이 아직 파괴가 안 되었을 때 그리고 제사가 유지되는 그때에도 너희들이 유대인 너희들이 이스라엘 사람 너희들이 마음이 딱딱하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 그 문제는 씨앗이 아니에요. 땅입니다. 땅. 그러면 땅을 플라잉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남자아이가 날 때 할례를 행하는데 땅을 엮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은 예레미야라는 옛자가 이렇게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레미야를 이미 읽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을 쓴 사람 이미 성전이 파괴된 것을 경험했어요. 자, 누가 뭐 누굽니까? 사도 바울하고 같이 따라다닌 사람 아니에요? 같이 따라다닐 때 성전이 파괴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그때 사도행전이 끝나버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성전이 로마 군단에 의해서 파괴돼요. 그러고 나서 누가가 20, 30년을 더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고 이 누가복음을 썼거든요. 조금 다르게 관찰되는 것은 예레미야는 너희들이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는다. 딱딱한 땅을 뒤엎어버리지 않으면 성전이 망하고 파괴될 거야. 이 망하는 데 대해서 실패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그러니까 언어가 거칠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의 우리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언어가 그렇게 거치지 않아요. 질식, suffocate, choke 이런 말을 써요. 열매가 없더라. 요 정도로 완화됐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망하리라. 추수하고 뭐 이런 랭귀지가 아니고 누가는 예레미야처럼 경고를 하되 너희들이 가시덤불 밑에 있는 땅에서 좋은 땅으로 바뀌라는 주문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좋은 땅 따로 있고 가시덤불의 땅이 따로 있고 그리고 우리 집 사람은 좋은 땅이고 나는 가시덤불이고 이렇게 막 구분해가지고 읽으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가시덤불을 치워버리고 땅을 갈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좋은 땅이 되죠. 좋은 땅이 되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절, 2절, 3절에 제사들이 있죠. 여자들이 있었죠. 이분들은 말씀을 지금 듣고 이해하는 이미 좋은 땅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 여인들, 이 제자들, 즉 좋은 땅에 지금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을 60년 부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읽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가시덤불의 땅에서 좋은 땅으로 안 바뀐 사람은 시간이 걸리겠죠. 가시덤불 치우는데 시간 걸리지 않겠어요? 다만 그 로고스를 receive 하는 그 순간은 있어야 하죠. 그리고 기다려야 됩니다. 즉 인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은 도덕적으로 우수한 인간상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말씀이 들어오고 뿌리가 내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랄 수 있도록 삶의 구조가 바뀌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가시덤불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받았으면 계속 그것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가시가 제거되고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방에 헤도니즘, 쾌락이 오지는 않습니다. 행복이 온다는 것은 아니죠. 인내 속에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1절에서 3절에 자기 소유로 섬긴다는 것은 오늘 8장 14절에 삶의 쾌락들에 대한 반대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누가는 쾌락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대신 삶의 만족이 자기를 충족하는 것으로 집중될 때 말씀이 질식된다는 점을 드러냅니다. 이걸 이기려고 막 겁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 삶의 에너지와 자원이 우리 교회와 혹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흘러가도록 배치를 잘해야 돼. 배치를. 없을 수는 없습니다. 잡초는 항상 자라나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러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듣는 공동체입니다. 듣는 공동체. 제사 중심, 성전 중심의 공동체도 교리 중심 공동체도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그것을 붙잡고 시간 속에서 살아내는, 인내하는 공동체입니다. 성전이 사라진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는 작동합니다. 그러나 그 작동 방식은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오신다, 임재하신다. 건물, 성전이라는 건물에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대신 로고스를 수용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작동합니다. 언약의 표지는 제사가 아니며 열매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냐 따져볼 때 그것은 내가 뭐 혈통이 어떻니, 내가 어디 출신이니 그런 거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받느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18절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이런 점에서 우리 누가복음 본문은 비유를 기록한 장이다 이렇게만 좀 보시지 마십시오. 성전 이후를 살아가는 공동체로서 스스로 자리매김하는 선언문 같습니다. 과거의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통해서 현재의 공동체가 어떠한 삶을 택해야 하는가 그걸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성전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잘 살 수 있는 현재 우리 같은 크리스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 씨앗으로 이래서 내 마음이 돌짝밭인지 길가인지 가시 덤불 사이의 땅인지 노심초사하였더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어서 우리들에게 그 잡초와 가시 덤불을 치우시기를 원하며 내 마음밭이 갈아엎어지기를 원하였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자라기를 간절히 바라왔어 오늘의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하고 인내할 수 있도록 시간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 붙잡아 놓을 수 있는 힘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